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고 삶의 걸음걸음을 기적으로 바꾸어 가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의 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하늘의 위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샘물과 같이 샘솟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관계 안에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의 기도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과학과 의학과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악한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분명하신 뜻이 이 땅 곳곳에 흐를지어다.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맡겨주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몽골 땅에 빛을 비추며 개신교의 진원지였던 유럽에까지 부흥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부서와 공동체, 모든 세대가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가진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성장과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참 포도나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한 큰 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새로운 교회를 통해 마음껏 펼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옥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이 거셀수록 더욱 강성하여지고 더욱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얻어서 어둠의 세력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모판인 이 서초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용한 섬김과 깊은 영성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공동체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기가 각 순마다 부어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아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그 입술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며 우리의 몸을 일으키는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려 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없는 기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면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실제 삶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려다가 뭔가 내가 놓치지는 않을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다가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현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광야에 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아주 작은 양무리와 같이 연약하기만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 사는 작은 무리인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공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지는 않을까? 그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마치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가 아주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마냥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작고 연약한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보다도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라는 것이 세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환난과 핍박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신 완전한 승리의 영광이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라든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저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와 또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수준의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물건의 가치에 합당한 수준으로 어떤 업적을 남겨야, 성과를 남겨야만 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이처럼 세상의 기준처럼 어떤 수준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을 유지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얻은 천국이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다가도 또 어느 때가 되면 차갑게 마음이 식을 때도 있고 형식적이고 메마른 영적 상태일 때도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나라를 소유하는 근거가 저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저는 늘 불안해하며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나라를 소유하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때로는 차갑게 식어서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 때에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은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고 연약하든 스스로의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약해서 쉽게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거예요. 저는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아서 100%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주변에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자녀가 변을 봐도 잘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자녀가 자라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를까봐 그 찰나의 시간조차도 아까워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좋은 것이라면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세상 속에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을 치러 가시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에게 그 나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일진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현재 신앙생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붙들고 넉넉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자 청년에게도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때에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소유로 나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쓰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이 생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나만 손해볼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는 걸 알면서도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너를 궁핍하게 하는 일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다 쓸 수 없는 풍성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내어주면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늘의 그 부유함을 쌓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재물은 금세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잠깐 많은 재물을 내 손에 쥐고 있다가도 언제 어느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도둑이 들 때도 있고 벌레가 들어와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없어질 것을 사용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돕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구약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고아와 과부, 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것을 율법으로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명령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구제를 합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도 보내고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서 봉사를 하며 이웃을 돕는 일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세상의 구제와 믿는 자들의 구제는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입었으니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거죠. 세상은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나 양심,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정신을 기반으로 이웃을 돕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먼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반으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많이 가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은혜에 비례하여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만큼 하늘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보물이 쌓이는 것이죠. 사실상 구제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 누구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의 원리가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을 섬기시고 많이 베푸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넉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 모를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분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늘 섬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해서라기보다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 감격과 감사로 섬기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도 제 친한 동기 형님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훈련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 캠퍼스 선교단체가 자비량 선교단체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지갑에 현금만 갖고 다니셨습니다. 하루 쓸 현금만요. 참고로 이때는 카드가 없을 정도로 옛날이 아니라 약 8년 전쯤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식권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권을 판매하는 곳의 옆에는 늘 작은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의 식권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권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식권을 그곳에 구제원금 같이 이렇게 한 장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식권이 없는 학생들이 그 사랑의 식권으로 밥을 먹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 이용을 했습니다. 그 현금만 갖고 다니는 형님은 식권도 딱 하루치만 들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늘 매 끼니마다 두 장씩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한 장은 본인이 먹을 거,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늘 사랑의 식권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그분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등록금이 모자라서 장학금 신청서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형님, 등록금 낼 돈도 없으면서 왜 맨날 사랑의 식권을 내십니까? 그 돈이라도 아껴서 형님을 위해서 쓰세요. 그랬더니 그 형님은 그 순간에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 섬겨주셔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작게나마 이웃을 섬기는 이 일을 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싶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랑의 식권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여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또한 그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은혜를 잊으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도 이웃을 섬기는 자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다면 그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한다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선한 행위를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세상의 고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늘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고 결국엔 그렇게 땅에 쌓인 보물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기 다른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동일하게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살고 있었지만 저천성을 향하여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씩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철로 역정에 한 번쯤 가보셨을 줄로 압니다.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메고 그 순례의 길을 시작하며 정말 수많은 난관과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강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 천성을 향하여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마음에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철로 역정처럼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발자국을 떼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소망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순례자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아버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